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편 56편의 표제어에 보면 이 고백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오늘 이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까지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국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 아니 할례받지 못한 것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넘어가서 거기서 산다는 건, 거기서 생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도 비슷한 그런 결정이 있어야만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거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거기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이 한 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어떤 비유를 하자면 돈이 궁해서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거 못 갚은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빌립니까?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끝내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제3금융권, 사채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발을 딛게 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다. 이건요, 이 다윗의 인생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병에 걸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아팠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냥 몸만 좀 아팠으면 뭐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웠으면 견딜만 했을 텐데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한다. 어떤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 두 번이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일 하루 종일 사람한테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시달리든 아니면 생각 속에서 그 말이 나를 시달리게 하는 것이든 사람이 나를 시달리게 한다. 오늘 이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만하게라는 말은 나보다 위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조금만 우세에 있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사람을, 그게 뭐 직급이 높든 뭐 가방끈이 더 길든 그게 어떻든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만 더 아래에 있으면 짓밟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또 블레셋 땅에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 또 잡혀서 그런 꼴을 또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다윗은요 사람한테 환멸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점에 갔다가 이렇게 책 제목을 쭉 보는데 그 책 제목들 중에 인간 알러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너무나 이렇게 확 와닿아서 제가 그걸 구매해서 책 제목이 너무 와닿아서 한 번도 안 읽고 제목만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한 단어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을 잘 표현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밥, 혼영, 혼술 다 왜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게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를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내가 좀 배고프고 좀 답치고 외롭고 이런 건 잘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이 오늘 어떻게 고백했냐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돌보심이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이런 불안.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두려우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가격이 치솟는 것들 아닙니까? 불안한 시대에 어떤 것들이 그 가격이 또 가치가 상승하는지를 보면 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안전자산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보면 아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하구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라도 내 마음을 좀 묶어두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안할 때, 또 무언가가 두려울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내가 두려울 때 가장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게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걸 많이 드십니까? 아, 저거 한번 먹으면. 어떤 분들은 술로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쇼핑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자기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달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또 만나면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 숏폼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넘겨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려움도 있게 만들고, 도파민 샤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도파민이 메말라버린 내 뇌에 뭔가 기쁘게 할 만한,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런 불안 해소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출시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계속 구매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먹어봐. 여기 한번 가봐. 이걸 한번 즐겨봐. 그럼 너가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걸 활용해보면, 이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불안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일시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효과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독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 두려움을, 불안함을 달래려고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분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안전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이죠. 잠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지혜란 무엇이 안전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 아, 저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거기로 달려갈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전하지도 않은 걸 안전하다고 믿는 믿음, 그걸 잠언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특별히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리고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했다. 내 말을 오해했다. 곡해했다. 의도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나는 결백하다고, 나는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걸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입장에서 그냥 완전히 변형시켜서 듣고 그 말을 소문처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주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사울 정권에 붙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숨어서 엿보고 있었다. 마치 저격수처럼 몸을 숨기고 나를 저격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그런,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몸을 숨기는 건요, 열심히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숨기지 않고 내 옆에 있으면서 마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그 마음을 한번 숨기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 저희를 꽁꽁 숨기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그것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남의 말을 곡해하고 또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본색을 숨기고 누군가 옆에 은근히 저희를 품고 기다리다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본심을 숨겨야, 그들의 말을 곡해해서 퍼뜨려야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장부를 하나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이 다이어리를 쓰시는데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고 계시냐면,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의 시간, 나의 고통의 시간, 나의 억울함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해서, 다 카운트해서 다 메모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의 그 무게와 부피를 하나님께서 매일 측량하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억울함을 그 장부에다가 하나님께서 매일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부를 펼치시는 날, 그 장부를 열어보시는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언제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장부를 열어보는 날일까요? 오늘 그 구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펼쳐보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아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흘린 그 눈물의 무게와 부피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기를 원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다윗 편이셨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취할 때 우리아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밧세바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 때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장부에, 주님의 책에 나의 눈물과 나의 억울함만 기록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흘린 그 피눈물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흘린 눈물뿐만 아니라 내가 흘리게 만든 눈물,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밧세바의 눈물을 기록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정산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장부 오늘도 펼쳐보시고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면 하나님 그거 빨리 정산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다윗은요, 그 정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정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오랫동안 미루다가 결국 그 나단이 와서 그 회개 장부에 적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죄값을 들이밀었을 때 한 아이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정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과 정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덮어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펼쳐보세요. 제가 그 정산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정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서 정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 레위기적인 표현에 따르면 그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깨끗이 지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또 다른 정산이 있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섯 배로 정산하고 다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너가 제단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값을 다 치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두 가지 정산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러야 하는 그 정산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다 정산하셨어요. 이미 다 끝내신 정산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paid. 다 지불되었다. 그렇게 다 우리는 정산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산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정산인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당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좀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거 없는 걸로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내가 갚는다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갚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자세이고 그 은혜를 받은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앞에 나왔던 3절과 4절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시의 후렴구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 우리는 이 의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 했고 하루 종일 그 시달린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섰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그동안 내 인생에 늘 문제였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늘 자기 인생의 문제였다면 아마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여유와 자유가 이 다윗 안에 싹 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간 알러지의 극복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알러지가 생겼을까요?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지하다가 생긴 병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믿다가 생긴 병입니다. 내가 신뢰하면 안 되는 사람 신뢰하다가 생기는 병이 인간 알러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혁과한 의지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걸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그 밝은 빛에 다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어두운 그늘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어두운 그 그늘이 지속되는 나날들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자라는 것, 인생에 드리운 깊은 어두운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림자라는 걸 자세히 보면 우리는 빛이 어느 방향에서 비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드리운 그런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의 어두움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그림자를 보면서 아, 빛이 어디에서 비추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이런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짙게 베인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빛이 어디에서 비추는지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빛이 비춰오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응시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라는 것, 이 그늘이라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인생에 생긴 어떤 그림자를 어떤 사람은 그늘 삼아 쉬는 자리로 그렇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신병원에 7번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변에 뭐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정신병원에 7번 정도 입원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회복되고 나서 자기의 그 어두웠던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글로 이제 써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그늘에 와서 그 그늘을 자기의 쉼을 삼아 안식하고 회복하고, 또 심지어 자살을 결단했던 사람들도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의 어두운 그늘이라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밝은 부분도 사용하시겠지만 우리의 어두운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고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짙게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그 그림자의 어두운 부분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개수하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다 초청하셔서 여기서 쉬고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안심하고 의지할 뿐 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감사제를 올려드리기로 고백하는 모든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